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핵무기 군비 경쟁과 사이버 안보, 인권 등 주요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 뒤 발표한 전략적 안정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미국과 러시아가 긴장의 시간에도 전략적 영역에서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며 무력 충돌의 위험과 핵전쟁의 위협을 줄이려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사이버 안보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사이버 공격이 금지될 핵심 기간시설의 종류를 두 나라 전문가들이 정하도록 하기로 합의했다며 특히 에너지, 선거, 금융, 수자원 관리, 국방산업 등 16개 부문을 러시아에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국이 상당한 사이버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푸틴 대통령에게 알려줬다면서 그도 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복역 중인 러시아 야권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에 대해 그가 사망할 경우 러시아가 치러야 할 대가는 아주 클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정상회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긍정적인 회담을 가졌다고 말했고 푸틴 대통령은 상당히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크리스틀리나 게오리에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는 백신이 올해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CNBC 방송에 따르면 게오리에바 총재는 어제 이 방송이 주최한 행사에서 코로나 백신 정책이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이 될 수 있다면서 중요성의 측면에서 통화나 금융정책보다도 더 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게오르기베아 총재는 또 전 세계가 높은 수준의 성장을 유지하려면 모든 사람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MF는 지난달 더 빠른 백신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500억 달러를 사용하면 9조 달러의 세계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현재 0%에서 0.25%로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열린 통화정책회의인 연방공직시장위원회 정례회의 뒤 발표한 성명을 통해서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라 금리를 제로순으로 내린 이후 10번째 같은 조치입니다. 연준은 성명과 함께 공개한 점도표를 통해 2023년 두 차례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전망은 앞선 지난 3월 회의 때보다 앞당겨진 겁니다. 중국이 오늘 독자적인 우주정거장 건설 계획의 일환으로 승무원 3명이 탑승한 선조우 12호를 발사했습니다. 선조우 15는 이날 현지 시각 오전 9시 22분 중국 서북부 간수성 위치한 위성 발사센터에서 발사됐고 현지 책임자는 이번 발사가 완전한 성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비행은 중국의 텐궁 우주정거장 건설 계획 중 최초로 승무원을 우주로 보내는 임무입니다. 선조우 12호에 탑승한 3명의 승무원은 지난 4월 발사에 성공한 중국의 우주정거장 핵심 모듈인 테너에 정박해 3개월간 생활하며 우주선의 수리와 보수, 설비 교체, 화학실험, 우주위험 등을 하게 됩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우주공간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제협력과 교류를 확대해 중국 우주정거장을 전 인류를 행복하게 하는 우주실험실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2003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자국 우주인을 우주로 보낸 이후 지금까지 총 11명의 우주인을 보냈고 달과 화성에 궤도선과 탐사선을 보냈습니다. 홍콩의 대표적 단종 매체 빈과일보의 편집장 등 선임 기자 5명이 오늘 오전 홍콩 보안법 담당 경찰에 체포되고 이 언론사의 자살 일부가 종결됐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날 경찰에 체포된 이들은 라이언 로, 빈과일보 편집장과 발행인, 휴유주 등 5명으로 이들은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빈과일보 사옥에서 취재진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체포한 5명의 자택도 수색했으며 빈과일보 자산 1,800만 홍콩 달러를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경찰은 이들이 외세와 결탁해서 홍콩 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6월 30일 시행된 홍콩 보안법은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개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였습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17일 목요일 비오에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미 한일 3국 협력은 북한에 대한 미국 전략의 중심이 되는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가 중국을 겨냥한 해군의 상설 전담군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에 다수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담당 차관보가 러시아, 중국, 이란과 함께 북한을 해커 집단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온 후 새벽부터 개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10도에서 19도, 낮 최고 18도에서 30도,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한일 3국 협력은 북한에 대한 미국 전략의 중심이 되는 요소라고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가 밝혔습니다. 또한 강력한 억지력이 북한의 위협을 낮추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라이 라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16일 미한일 3국 협력이 미국 대북 전략의 중심 요소로서 계속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라트너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밝히며 특히 세 나라 간 공조와 정보 공유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격퇴에 역량을 갖추는 데 핵심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도 북한의 위협을 다루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트너 지명자는 국방부가 북핵과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억지와 대응, 동북아 지역의 강력한 억지력과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맞춤형 해법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이 3국 합동훈련 등을 포함해 역내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라트너 지명자는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갖추는 것은 북한의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추구하는 모든 잠재적 경로에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군사적, 정치적 요구사항들을 검토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와 관련한 국방부의 주요 역할은 미한 연합군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집행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트너 지명자는 상원 인준을 통과해 임명되면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현재 미국의 전략과 제안의 모든 범위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재 시행 노력과 미한 협력, 한반도 안팎 병력의 준비태세 유지를 위한 양자 다자 간 훈련 현황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트너 지명자는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과의 관여 전략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방부의 중국 태스크포스를 이끈 라트너 지명자는 인도태평양 지역은 국방부의 최우선 전구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Indo-Pacific region rightly serves as the department's priority theater. We must continue pursuing a free and open Indo-Pacific.
라트너 지명자는 우리는 타이완을 포함한 역내 전역의 동맹과 파트너 네트워크에 투자하는 동시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법을 지지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포함해 일본, 한국에 대한 동맹 공약을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트너 지명자는 미한 동맹은 전 세계에서 가장 통합되고 상호 운용 가능하며 역량을 갖춘 역동적인 양자 동맹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동맹의 중요성은 한반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950년 이후 미국이 참전한 거의 모든 전쟁에 파병한 한국과 함께하는 것이 역내와 전 세계에서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하다는 겁니다. 라트너 지명자는 한반도와 이 지역을 넘어선 집단적 위협에 대처하는 데 있어 공동 방어에 필요한 역량을 우선시하기 위해 동맹국인 한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주한미군 비용 분담에 대해선 한국은 현재 조약으로 맺어진 어떤 동맹국보다 국내 총생산 대비 국방에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한동맹이 양국 연합군의 효율성을 최적화하고 오늘 밤 싸울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역량에 대한 투자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해선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라트너 지명자는 지속적인 안보와 동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신중하게 계획되고 실행되는 전작권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종입니다.
미 국방부가 중국을 겨냥한 해군 상설 조직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위협에 초점을 둔 세계 미군 배치 태세를 검토 중인 국방부는 다수의 제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존 서플 미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인도태평양 내 해군 상설 태스크포스 창설 추진 보도와 관련해 우리는 인도태평양과 국방부 전반에 걸쳐 다수의 제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지난 15일 국방부가 증가하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내 상설 해군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서플 대변인은 관련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VOA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면서 하지만 국방장관이 언급했듯이 지금은 일에 착수할 시점이며 아직도 많은 구체적인 사항들이 최종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폴리티코는 국방부의 해군 상설 태스크포스 추진과 관련한 내부 논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두 명의 관계자를 통해 확인했다며 이 같은 발상이 최근 작업을 마친 국방부 내 중국 태스크포스의 제안에서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조직은 냉전 시절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운용한 상설 해군 대서양을 참조해 검토를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 매체는 국방부가 상설 해군 조직을 창설하는 과정에서 국방장관이 중국 문제에 비용과 자원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정 명칭을 붙인 인도태평양 영내 군사작전 신설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설 해군 대서양은 냉전 시절 나토 회원국 해군이 운용한 신속 대응군으로 보통 구축함과 유조선 등 6에서 10척의 전대로 편성해 최대 6개월간 영내에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조직은 지난 2005년 상설 대서양 조약기구 해양그룹 1 SNMG-1으로 재편됐으며 소말리아, 홍해 등에서 해적 소탕 등의 임무에 투입됐습니다. 폴리티코는 두 명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아직 국방부가 미 해군 전력만 참여할지 아니면 다른 나라 군대도 포함시킬지는 정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그동안 인도태평양 내 다국적 상설 해군 조직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의 특별 고문을 지낸 에릭 세이어즈, 미국 기업연구소 AI 연구원은 지난 2018년 군사전문매체인 오언더록스 기고문에서 상설 대서양 해군을 본단 합동해양 태스크포스 태평양 창설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해병대 사령관을 지낸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6일 VOA에 인도태평양 영내에 직면하고 있는 위협에 즉시 대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같은 발상은 중대한 진전이며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is is a major step in the right direction, I would think. It adds more presence in the East China Sea and the South China Sea.
그렉슨 전 차관보는 최근 영국과 프랑스 해군의 영내 전개 역시 이 같은 발상과 연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조직이 실제로 만들어질 경우 상호 운용성과 함께 영내 준비 태세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필립 데이비슨 당시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영내 동맹들과 지휘 통제 관점에서 상호 운용성에 기반한 임무 시행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동맹국들이 영내 핵심 미군 훈련장대를 사용하도록 허가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일본과 호주군이 최우선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합동 태평양 알래스카 훈련장, 태평양 미사일 훈련장, 포화쿨로와 실사격 훈련장, 화자레인 훈련장, 연합합동군사훈련장을 거론했습니다. 그렉슨 차관보는 이 같은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방침도 향후 상설 다국적 해군의 훈련과 운용을 염두에 둔 계획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최근 미 국방부 당국자들은 중국의 위협에 초점을 둔 전략 재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중국 태스크포스가 제안한 내용들이 올 여름 완료할 세계 미군 배치 태세 검토와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 안보 전략에 직접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찰스 브라운 미 공군참모총장은 16일 하원군사위원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6년 안에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수 있다는 평가에 대해 그와 같은 위험성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브라운 참모총장은 중국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공군의 억제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담당 차관보가 러시아, 중국, 이란과 함께 북한을 해커 집단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해킹 범죄를 용인할 때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진다며 여러 나라들이 이들에 대한 압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디머스 미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사이버 범죄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나라들을 지목하면서 여기에 북한도 포함시켰습니다.
On the safe harbor issue, we've seen this issue in Russia, in China, in Iran, in North Korea. What we're really talking about.
디머스 차관보는 16일 사이버 보안 전문 매체 사이버 스쿱이 개최한 온라인 화상 토론회에서 랜섬웨어 해커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나라들의 어떤 압박을 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에서 이 문제를 목격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국 내에서 이들 범죄적 해킹 활동을 용인하는 정부들이 문제라며 이를 대가로 이들 정부들은 해커를 이용해 자신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이득을 취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해커들이 러시아나 중국인 피해자를 겨냥하지 않고 그들이 가진 도구와 재능을 해당 정부를 돕는 데 사용할 때 이들 나라들은 이 같은 해킹 범죄를 모른 척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디머스 차관보는 최근 러시아 정부가 관련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례를 들면서 정부가 해킹 범죄를 용인할 때 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Crime is a hard thing to solve when the governments are trying to solve it, right? It's that
범죄는 정부가 나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만약 정부가 의도적으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해결은 훨씬 더 어렵다는 겁니다. 따라서 디머스 차관보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유럽이나 아시아 등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이 압박을 가해 러시아 정부가 국경 내에서 단속을 하는 등 해킹 행위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최소한 선의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화상 토론회는 랜섬웨어 해커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정부 다루기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이란 특정 기관의 시스템에 무단으로 침입해 정보를 암호화한 뒤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사이버 범죄로 북한의 해커 그룹들도 이 같은 범죄 행위에 여러 차례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 전 세계 150여 개 나라에 30여만 대 컴퓨터를 감염시켰던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의 주범으로 북한 해킹 그룹 라자루스가 지목됐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등에 따르면 라자루스는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고 있는 조직입니다.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지난 3월 보고서에서 북한이 2019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사이버 해킹으로 약 3억 1,640만 달러를 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 재무부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북한이 암호화폐 해킹으로 5억 7,100만 달러를 탈취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랜섬웨어 범죄는 북한 외에도 러시아와 중국 등 다양한 나라 출신의 해킹 그룹들이 가담해왔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에 기반을 둔 해킹 조직이 미국의 송유관 업체를 공격해 몸값을 일부 지불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앞서 싱가포르에 본부를 둔 사이버 보안업체 그룹 IB는 3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10억 달러를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2019년 8만 달러였던 랜섬웨어 공격의 평균 피해 액수가 2020년엔 17만 달러로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디머스 차관보는 랜섬웨어 해킹 범죄자들에게 일종의 몸값을 지불하는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ou're not just funding their opulent lifestyle and their yachts and their houses and their parties. You're funding the actual work that they're doing.
해킹 집단에게 지불하는 몸값은 해커들의 요트나 집, 파티 등 풍요로운 생활을 돕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다음 공격을 위해 더 나은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같은 몸값 지불은 범죄 활동에 자금을 대는 것이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디머스 차관보는 지적했습니다. 한편 디머스 차관보는 랜섬웨어 공격에 대비해 시스템을 미리 복사하는 백업 작업을 해두고 네트워크를 세분화하는 등의 예방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디머스 차관보는 기업 등이 이런 작업을 통해 복원 방안을 마련한다면 누군가 침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되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뷰어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해외 거주 탈북민들이 북한 내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 통로가 거의 막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에는 해외 이주민들이 본국에 보내는 송금이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한다고 강해 처벌까지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이 16일 세계 가족 송금의 날을 맞아 가족 간 송금의 긍정적 역할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Every year, over 200 million migrant workers send remittances.
유엔은 이 동영상에서 전 세계 2억 명의 이주 노동자가 중저소득 국가 내 8억 명이 넘는 그들의 가족에게 연간 5천여억 달러를 송금해 10억 명 이상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특히 세계은행 자료를 인용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이주 노동자들의 송금액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난해 5,400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보다 1.6% 감소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본국의 가족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 송금했고 코로나로 극심한 경기 침체에 빠진 저소득 국가들은 이런 송금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과 해외 다른 나라에 사는 탈북민들도 상당수가 북한 내 가족과 친지들에게 송금해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코로나 여파로 17개월 가까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최근 들어 탈북민들의 송금이 거의 막혔다고 탈북단체들은 지적합니다. 북중 국경지역 송금 현황에 밝은 대북민간단체 노체인의 정광일 대표는 16일 BOA에 북한 내부에서 돈을 대신 지급할 중국계 북한 주민들의 예치금이 바닥나 송금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돈은 보낼 수는 있어요. 보낼 수는 있는데 북한에서 지급을 못합니다. 작년부터 금 1년 넘게 갇히다 보니까 북한에 있는 예치금이 없어진 거예요. 작년 말까지는 좀 있었는데 여윳돈 좀 가지고 있었고 설마 열리겠지 하다가 지금 완전히 올해부터는 완전 수독, 올해 한 2, 3월부터는 완전 수독됐어요.
탈북민들이 중국 내 중개인에게 송금하면 중국 중개인과 연결된 북한 내 중개인이 예치금을 통해 의뢰인 가족에게 돈을 지급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국경이 장기간 봉쇄되면서 통행이 끊겨 예치금이 거의 바닥이 났다는 겁니다. 정 대표는 송금을 담당하는 북한 내 화교들이 국경 봉쇄로 중국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며 2만 달러까지 치솟은 도광비와 목숨을 걸고 중국으로 나올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북한 내 환율 변동이 심하고 물가도 크게 오르면서 외상도 줄 수 없어서 대부분의 중개인들이 몸을 사리는 형편이라고 정 대표는 밝혔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국경 봉쇄 이후 해산 등 접경 도시들에 대한 감시와 단속, 관련자 처벌까지 강화한 게 송금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에서 탈북민들의 송금 활동을 돕고 있는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입니다.
돈 조금 벌이려다가 이건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지금. 옛날에는 그냥 돈을 조금 주면 나왔어요. 잡혀도 지금은 전혀 용서가 없습니다.
지난해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탈북민 관련 경고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접경도시 단속과 관련자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돼 송금도 계속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김 목사는 그러나 안정적 통로를 유지하는 극소수 중개인들은 계속 송금에 관여하고 있다며 문제는 과거처럼 전화로 수령 여부를 검증하기 힘들어 배달 사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배달 사고가 잦고 수수료도 최대 50%까지 치솟으면서 많은 탈북민들이 송금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내 탈북민은 16일 BOA에 지난해 북한에 송금한 돈이 7개월 만인 최근에야 가족에게 전달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탈북민은 올해 1월 중개인으로부터 송금 액수가 작아 더 보내라는 요구를 받고 추가 송금한 뒤에야 돈이 가족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 내 브로커들은 환율 변동 등으로 돈을 떼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보험용으로 송금액의 15%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와 NK소셜리서치는 지난해 말 발표한 보고서에서 탈북민 414명을 대상으로 대북 송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26%인 110명이 지난해 북한 내 가족에게 송금했고 1회 평균 송금액은 $1,300로 전년보다 줄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갈렙선 교회 김성은 목사는 서비스업 등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많은 탈북민이 코로나 여파로 타격을 받아 대북 송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100만 원을 보냈다. 그럼 지금 50만 원도 못 보내고 있어요. 열흘을 일했다면 지금 뭐 5일밖에 못하는 사정.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또 10년 넘게 북한에 보냈는데 정말 한국에서 뼈빠지게 벌었고 밑빠진 독에 그 물붓기다. 이제 목사님 차라리 데려올 수 없는지요. 뭐 제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좀 뭐 지쳤어요. 막 이런 메일도 오고 그래서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탈북민들은 송금을 불법으로 규정해 관련자를 처벌하는 북한 지도부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비판합니다. 탈북 난민 출신으로 미국의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는 조갈렙 씨는 16일 BOA에 송금 수수료를 낮춰 이주민들의 송금을 장려해 경제 발전의 기틀로 삼는 많은 나라와 달리 북한 지도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게 이제 탈북민들이 해외에서 송금하는 것이 북한의 이제 경제 활성화라든가 서민들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제도적 조치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불법으로 규정해 놔가지고 보내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받는 사람도 이제 고통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사실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혀 이렇게 도움이 안 되죠. 사실은 이것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식량과 외환, 전력 사정이 대북 제재와 국경 봉쇄 등으로 인해 위기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국경 개방 등 정책 전환이 필요하지만 상황 관리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확신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국경 봉쇄 그리고 자연재해는 그동안 북한 경제의 삼중고로 꼽혀왔습니다. 이런 삼중고의 여파가 식량과 외환, 전력 등 북한의 주요 실물 경제에도 타격을 준 모습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식량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현재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최고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언급할 만큼 식량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한 가운데 북한의 장마당 물가를 모니터하는 전문 매체들은 곡물 가격 폭등에 주목했습니다. 현지 소식통들을 통해 북한 내 장마당 물가를 집계하는 일본 매체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4,200원이던 쌀값은 이달 15일 7,000원, 옥수수는 2,200원에서 5,300원으로 치솟았습니다. 지난 2주 사이 각각 1.7배와 2.4배 폭등한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매체의 집계도 비슷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전년 소화기 소진되는 춘공기 북한의 곡물 부족과 가격 상승은 매년 반복되어온 일이지만 올해는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로이 스탠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1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삼중고로 수급 악화가 누적되면서 당국이 인위적 가격 안정을 시도했지만 상황이 더욱 악화하면서 최근 가격이 폭등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식량 배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당국의 곡물 비축분이 부족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배급이 부족해 주민들이 곡물 구입을 위해 시장으로 나오면서 수요가 폭증했고 불안 심리까지 겹쳐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기는 상황이라는 게 뱁슨 전 고문의 설명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2019년 464만 톤에서 지난해 440만 톤으로 감소했습니다. 필요량에 비해 100만 톤 이상 부족한 겁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과 같은 대기근 징후는 아주 없다면서도 곡물 가격 폭등을 통화 관리에 대한 위험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It seems pretty clear that something very dangerous is occurring in the markets, in the monetaries, in the prices.
just in the last few weeks.
곡물 등 물가 상승은 화폐 가치 하락을 동반하지만 북한의 환율은 현재 정반대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중국 위안화 환율은 지난달 28일 970원에서 이달 15일 590원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식량 수급보다 외환 관리가 더 큰 골칫거리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은 대부분 끊긴 상태입니다. 석탄 등 광물 수출과 해외 노동자 파견 등 기존 외화벌이 수단은 제재로 일찌감치 막혔고 신종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로 북중 교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정상적인 외화벌이마저 끊겼기 때문입니다. 중국 해관 총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26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전달인 9월의 수입액에 비해 무려 99% 감소한 겁니다. 또 올해 2월 말 현재 불법 해상 환적을 통한 정제유 밀반입도 중단됐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원유를 구매할 현금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력난과 석유난도, 제재와 국경 봉쇄, 외환 부족의 악순환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는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연간 400만 배럴, 휘발유 등 정제품 공급 상한선을 5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북한은 부족한 유류를 중국의 지원과 불법 거래를 통해 충당했지만 수급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년 4월 평양의 휘발유는 킬로그램당 6천원 선이었지만 이달에는 12,000원 선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한 지도부의 정책 전환과 전략적 결단이 없는 상황은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고립과 자력갱생으로는 난관을 돌파할 수 없다며 국제사회와의 관여 외에는 방도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My bottom line is isolation and self-sufficiency will not provide safety for them. They're going to have to find a way to open up.
국경 개방을 통해 중국과 무역을 재개하고 한국의 인도적 지원을 수용하며 미국과 협상에 나서는 등 김 위원장의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국경 개방이 필요하지만 북한 지도부는 개방 직후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So they need to open the border. But I think they're afraid as soon as they open the border, there'll be a flood of imports.
북한 당국은 국경을 개방할 경우 수입 폭등과 외환 유출을 염려하고 있으며 개방 이후 상황 관리에 대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스테고런 연구원은 국경 봉쇄 등 북한이 코로나 방역을 내세워 취한 조치가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면서 북한의 경기 회복 능력은 국제사회와의 백신 협력이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올해 북한의 식량난을 경고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부족분을 수입이나 식량 원조로 해결하지 못하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안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5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지난해 태풍 피해로 알곡 생산 계획을 미달한 것으로 해 현재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번 전원회의에서 그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식량 부족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사정이 급박하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경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북한 당국의 장기 국경 봉쇄로 비료와 농기구, 자재 등 지원의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또 지난해 8월 초부터 한 달 넘게 이어진 태풍과 홍수도 식량 부족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웠습니다. 주요 곡창지대인 황해남북도에 수해가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지난 1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올해 85만 8천 톤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족분을 수입이나 식량 원조로 해결하지 못하면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북한 주민들이 혹독한 시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FAO는 올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을 총 556만 1천 톤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가운데 쌀 수확량은 지난 5년 평균치보다 10% 감소한 211만 3천 톤으로 추산됐습니다. 미국 농무부는 올해 북한의 쌀 생산량이 도정후 기준으로 136만 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농무부 산하 경제조사 서비스는 지난 4월 발표한 쌀 월간 전망 4월호 자료에서 북한의 식량 작물 가운데 옥수수와 콩 등을 제외한 올 가을 쌀 생산량을 도정 후 기준 136만 톤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재작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농무부는 올해 북한의 쌀 수입량을 지난해보다 11만 8천 톤 증가한 15만 톤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이달 초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북한 경제 리뷰에 실은 북한의 농업과 식량 상황 2020년 동향과 2021년 전망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을 440만 톤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4만 톤 감소한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쌀 생산량은 22만 톤 줄어든 202만 톤, 감자와 고구마 등의 서류와 옥수수 생산량도 각각 3만 톤과 1만 톤 줄어든 54만 톤과 151만 톤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식량 부족분을 135만 톤으로 전망했습니다. 권 회장은 북한의 곡물 수입량을 연간 20만 톤에서 30만 톤,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 규모를 10만에서 30만 톤으로 잡더라도 올해 식량 부족분은 70만에서 100만 톤에 이를 것이라며 이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이 지난해 추산한 북한 쌀 생산량은 202만 톤으로 이는 전년 대비 9.8% 줄어든 수준입니다. 농진청은 베어 재배 기간 많은 비가 내렸고 일사량이 적었다면서 특히 태풍과 장마가 이어진 지난해 8월은 벼가 여무는 시기로 작황이 중요한 때라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은 노동당 전원회의 이틀째를 맞아 부문별 협의회를 통해 당면한 경제난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주재한 소규모 협의회도 열려 대외 정책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7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이틀째 회의가 6월 16일 계속됐다며 하반년도 투쟁과업들을 편향 없이 성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와 토의를 위해 부문별 분과들을 조직하고 연구와 협의회를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부문별 분과는 금속철도운수, 화학공업, 전기석탄기계공업, 건설건재, 경공업, 농업, 비상방역,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투쟁, 당사업으로 나눴으며 당 정치국 상무위원들과 정치국 위원들이 연구협의회를 지도했습니다. 연구협의회에서는 전원회의에 제기할 결정서 초안을 연구하고 과학성과 현실성이 담보된 대책안과 계획 숫자들을 확정하는 사업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월 제8기 제2차 당 전원회의 때는 분과를 4개로 나누어 진행했지만 이번엔 9개 분과로 더 세분화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경제난의 심각성이 반영된 현상으로 보면서 그만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으로 해석했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입니다.
과거의 형식주의적인 것을 이제 타파해야 되겠다. 이제 그러면서 손에 잡히는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라는 거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분과위를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제 실제로 집행 가능한 조치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김정은 위원장 시대의 그 독특한 하나의 이제 패턴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박사는 이틀째 회의는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며 올 상반기 진행한 사업 결과를 놓고 분과 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하반기 목표를 제시하는 작업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사진에 따르면 이들 분과 협의회와는 별도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6일 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위원, 후보위원들을 긴 테이블에 모아놓고 직접 소규모 협의회를 주재했습니다. 김인태 박사입니다.
이번에 그 당규약도 지금 나온 데 따르면 유일 시스템의 기초를 해서 정치국의 지위와 권능을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첫 회의나 같으니까 부문별 협의회를 나가기 전에 정치국 협의회를 노동당 충무실과 먼저 훈시를 하고 먼저 점검을 하고 여기서 총화를 할 건 하고 뭐 이걸 했겠죠. 방향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가서 지금 9개 부문별 협의회를 한 그런 그림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전원회의 진행 과정을 통해 국정을 꼼꼼하게 챙기는 김정은 위원장의 스타일을 읽을 수 있다며 그러나 자력갱생을 구호삼아 밀어붙이기식으로 경제를 운영하려는 큰 틀의 방향성은 현대사회에서 적용되기 어려운 잘못된 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주재한 소규모 협의회에 리선권 외무상이 참석한 것으로 미뤄 대미, 대남 정책 등 굵직한 대외 현안도 다루어졌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이 같은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다만 대외 정세와 국제관계 관련 책임 간부가 포괄적으로 보고하는 수준이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홍 박사는 구체적인 대외 전략에 대해선 앞서 열린 당정치국 회의나 중앙군사위 확대 회의에서 이미 어느 정도 결론을 냈을 가능성이 크고 이 때문에 이번 전원회의에선 이와 관련한 분과협의회가 열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열렸던 정치국회의와 그다음에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의 결정 내용들을 당중앙위원회 지도부들이 그 기존에 검토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그냥 최종적으로 이 전원회의 채택문 형식으로 올라가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군인투기를 안 거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신범철 센터장은 이번 전원회의 의제안에 국제정세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김정은 위원장 주재 협의에서 관련 토의가 있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미한 정상회담에 이어 최근 주요 7개국 G7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담 그리고 한반도 주변에서 이어지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 합동 군사훈련 등으로 북한이 현 정세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따라서 이번 전원회의를 계기로 김 위원장이 육성으로 국제정세 평가와 향후 대미정책의 방향을 내놓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럴 경우 핵무력 증강이나 미국과의 대결 의지를 분명히 하는 강경한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정은이 지난주에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엄중한 국제정세 이야기하면서 고도의 격동태세 이야기한 거는요. 그냥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더 중요한 문제들이 다뤄졌고 공개는 다 안 했겠지만 이번에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나오는 것은 그 기조를 이어받을 것이고 김정은의 육성으로 국제정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담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정치국 상무위원과 위원들이 주재한 연구협의회 중에는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회의도 있었습니다. 이 회의에선 리병철 부위원장과 함께 박정천 군총참모장, 정경택 국가보위상 등이 헤드테이블에 자리했고 방청석엔 리선권 외무상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앉았습니다. 홍민 박사는 참여인사들의 면면으로 볼 때 국방력 강화 문제 이외에도 대외정세와 군 내부 비사회주의 현상, 그리고 경제난 타개를 위한 군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됐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원회의가 계속된다고 전해 지난 15일 시작된 전원회의가 사흘째인 17일에도 이어지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2019년 12월과 올해 2월 전원회의를 각각 나흘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법적 절차를 위한 총 3,800건이 넘는 자료를 전자보존소에 추가 저장했다고 유엔 인권기구가 밝혔습니다. 또 시민사회단체들과 탈북민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인권 문제가 통합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최근 발표한 2020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에 대한 책임 규명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유엔인권기구가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 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핵심 정보와 증거 보존이 최신 전자식 e-디스커버리 소프트웨어를 통해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디스커버리는 소송이나 조사를 위한 법적 절차와 검토 등을 위해서 증거 자료를 전자화하는 것으로 개별 문서뿐 아니라 오디오와 영상, 인터넷, 사회 연결망 사이트, 이메일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엔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약 3,830건에 달하는 개별 파일이 e-디스커버리 보존소에 추가됐다며 여기엔 인터뷰와 보고서, 청원서, 위성사진, 지도, 소송문건, 영상과 음성, 녹화, 녹음본이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언론 보도와 정부 문건, 학술 관련 자료도 저장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들과 법률 전문가들, 정부 대표들, 북한 인권 피해자, 그들의 가족들과의 정보 공유와 역량 구축, 책임 규명을 위한 전략 탐색을 통해 협력을 강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한인권단체는 국제인권기구에 제출했던 748건에 달하는 북한인권 피해 관련 청원서를 유엔 보존소와 공유했다는 겁니다. 또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는 선별된 시민사회단체들의 국제범죄수사 기준에 대한 기술적 조언을 제공하고 국제형사재판소 ICC 폐부를 위한 국제형사관행 자료도 피해자 그룹 등 단체들에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법적 증거 수집 활동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유엔인권 최고대표가 촉구한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을 가속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풀이됩니다. 유엔인권기구의 수장인 미첼 바찰레트 유엔인권 최고대표는 지난 2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 내 책임 규명 증진 보고서에서 반인도적 범죄엔 공소시효가 없다며 북한 내 반인도 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관련 정보와 증거를 담은 중앙화된 보존소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는 본연의 보존소 역할뿐 아니라 범죄 구성 요건, 범죄 연루 형태, 잠재적인 가해자 파악을 가능하게 해 향후 책임 규명 노력을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는 또 이번 연례 보고서에서 탈북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협력 활동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모니터링과 문서 기록을 위해 인터뷰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며 탈북민들의 유엔 회의 참여 등 역량을 강화하도록 협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탈북민 시민사회단체 두 곳과 분기별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북한 내부와 연락이 닿는 탈북민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따른 최신 인권 정보를 입수하고 인권 침해를 잘 기록하도록 지난 6월에 인터뷰와 문서화 방법 등의 교육을 제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는 또 국제사회의 대북 접근 방식에 인권이 공동사안으로 통합되고 북한 내 평화와 안보 증진에 있어 인권이 중심임이 인식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회담의 맥락에서 인권 문제를 갈등 방지 수단으로 통합하기 위한 옹호 노력을 국제사회와 함께 추구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는 이런 노력으로 지난해 9월 평화를 위한 인권 기반 다지기, 인권을 중심에 둔 포용력 있는 북한 내 평화 프로세스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노인과 수감자, 어린이 등 북한 내 가장 취약한 계층의 보호를 계속 옹호했다며 북한 당국의 구금과 수용소 시설에 대한 인도적 접근 허용을 요청하고 지난해 계획했던 취약계층에 대한 지도 제작을 올해까지 연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 내 인권 침해와 책임 규명 등을 강조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협력 속에 북한과 건설적 논의를 통해 인권 문제 해법을 찾는 투트랙 접근을 시도했지만 북한 정부는 협력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이미 전자기파를 활용한 무기를 완성했다고 미국 의회 자문단체가 밝혔습니다. 핵폭발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는 적의 지휘 통제 체계와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무기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러시아 분석관을 지낸 피터 빈센트 프라이 박사는 서구사회는 북한의 기만술 등으로 인해 북한의 전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북한은 이미 초강력 EMP탄과 대포 개발을 완료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의회 자문단체인 국가 국토 안보에 대한 EMP 태스크포스 사무총장인 프라이 박사는 최근 공개한 북한의 전자기파 EMP 위협평가 보고서에서 러시아, 중국, 한국 등의 신뢰할 만한 정보 소식통들 모두 이 같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MP탄이란 고출력의 전자기파를 순간적으로 발생시켜 폭발과 동시에 적의 지휘통제체계와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무기로 크게 핵폭발을 이용하는 방식 NEMP와 핵폭발 없이 사용하는 재래식 방식 NNEMP로 나뉩니다. 한국 국방부도 지난 2019년 국방중기계획에서 EMP탄 배치를 공표하고 핵폭발을 이용하지 않는 방식 NNEMP의 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라이 박사는 북한은 이미 핵분열 방식 EMP 계열 중에서도 러시아 기술을 차용한 초강력 EMP 무기 역량을 확보했다고 보고서에 명시했습니다. 초광역 EMP탄은 잠재적으로 미터당 100kV 이상의 출력을 낼 수 있는 무기로 미군 시설이 EMP 공격을 견딜 수 있는 기준인 미터당 50kV를 초과한다고 프라이어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러시아의 초강력 EMP탄 개발에 깊이 관여했던 두 명의 장성이 2004년 미 의회가 발족한 EMP 위원회에 증언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관련 기술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EMP 위원회는 미 의회가 적성국의 EMP 공격 역량과 방어 전략을 평가하기 위해 발족한 조직으로 프라이 박사도 위원회 일원으로서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보고서는 당시 두 러시아 장성들은 EMP 위원회에 북한이 수년 안에 무기체계를 완성할 가능성이 높으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장성이 러시아는 공개적으로 미국의 대북 선제 공격을 지지할 수는 없지만 사적으로는 그와 같은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할 것이라고 증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어 박사는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2006년에 1에서 2킬로톤, 2009년과 2013년에는 6에서 9킬로톤의 저위력 폭발을 야기한 정황은 아주 낮은 폭발력이 필요한 초강력 EMP 무기 실험 내용과 상당히 일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낮은 폭발력 때문에 주시하지 않았지만 초강력 EMP 폭탄은 광자와 전자의 탄성 산란을 야기하는 감마선을 발산하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프라이어 박사는 분석했습니다. 또 보고서는 조지 부시 행정부 당시 북핵 4차 회담, 6차 회담 등에 관여했던 마이클 던 미 공군 중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당시 북한 측은 핵폭탄보다 더 큰 무기를 개발 중에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던 공군 중장이 그 이후 북한이 언급한 무기에 대해서 당시 중국과 러시아 관리로부터 초강력 EMP탄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워싱턴에 직보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프라이어 박사는 또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이 발사한 금성 3호, 금성 4호 위성이 구소련이 냉전 시절 기획한 기밀 무기 부분 궤도 폭격 체계, 포브스의 궤도와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분 궤도 폭격 체계 포브스는 일단 저고도로 발사한 뒤 지구를 완전히 한 바퀴 돌아 궤도 이동형 역추진 로켓을 이용해 목표를 향해 강하는 방식으로 현재 미국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조기 경보 체계가 없습니다. 프라이 박사는 북한이 잠재적으로 부분 궤도 폭격 체계를 활용해 초강력 EMP탄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프라이어 박사는 북한은 핵폭발을 이용하지 않은 EMP 무기체계 NNEMP 기술도 확보했다며 EMP 대포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확보한 EMP 대포는 한국의 수도인 서울을 향하는 항공기 운용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010년 12월, 2011년, 2012년에 발생한 대규모 한국 내 통신장애는 재래식 EMP 무기체계의 공격이 원인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지난 2008년 프라이어 박사가 참여한 EMP 위원회는 북한의 역량을 경고하는 분석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의 EMP 위협의 실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제임스 보거트 미국 펜실베니아주 주니아타 대학 물리학 교수는 2017년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EMP 공격 가능성은 아직 이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000번 가까이 실험을 거친 핵무기와 달리 EMP는 실험에 기반을 두지 않은 과학의 영역이며 따라서 깊은 지식이 추적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14일 VOA와의 통화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핵무기 자체가 EMP 무기의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핵실험 과정에서 상당한 지식을 축적해 나갔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3월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적성국의 EMP 공격에 대한 국가적 기관시설에 대한 방어대책을 처음으로 지시했습니다. 또 미 공군은 지난 3월 처음으로 EMP 공격에 대한 보안조사를 의뢰하는 1,650만 달러 규모의 공개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요.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 시사상식 ABC 주간 프로그램 등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시사상식 ABC에서는 유럽연합과 영국의 소시지 전쟁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간 프로 인물 아메리카 시간에는 수많은 노예들을 비밀 경로를 통해 탈출시킨 흑인 여성 해리엇 터브만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54년 6월 17일 한국이 월드컵 본선 무대에 처음으로 진출합니다. 제5회 스위스 월드컵 대회. 한국은 지역 예선에서 일본을 누르고 사상 처음으로 본선 진출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한국 선수단은 스위스까지 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비행기표를 12장밖에 구하지 못해 감독과 주전 선수 11명만이 스위스로 갈 수 있었습니다. 5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선수단은 경기 전날 가까스로 스위스에 도착합니다. 이 경기에서 한국은 헝가리에 9-0으로 패배해 당시 월드컵 사상 최다 점수차 패배라는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터키와의 경기에서도 7-0으로 패해 16강 예선에서 탈락됩니다. 그리고 1998년까지 5번이나 출전했지만 한 번도 16강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한국은 4강 신화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1972년 6월 17일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워터게이트 호텔에 침입한 괴한 5명이 체포됩니다. 이들은 워터게이트 빌딩 안에 있던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설치해두었던 도청장치를 점검하기 위해 침입했다가 발각된 것입니다. 초기에 이 사건은 단순한 강도 사건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유력 신문사인 워싱턴포스트의 기자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타인은 익명의 정보 제공자로부터 이 사건의 배후에 백악관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리고 두 기자의 끈질긴 추적 결과 사건 배후에 닉슨 대통령이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1973년 5월 워터게이트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청문회가 열립니다. 청문회에서 닉슨 대통령은 자신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합니다. 하지만 워터게이트 사건은 닉슨 정권이 대통령에 재선하기 위해 벌인 사건으로 밝혀집니다. 그리고 닉슨 대통령은 1974년 8월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물러납니다.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